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의 본문은 얼마 전 찬양위원회 청지기 수련회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다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잡았습니다. 모바일 알로아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탠퍼드와 구글의 합작 프로젝트로 과학계가 이 프로젝트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육체의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모든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2023년도는 챗GPT의 해였죠. 이제 2024년도에는 알로아 프로젝트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잠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로아 프로젝트의 로봇은 이중 원격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원격으로 이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고 또 스스로 AI에 의해서 스스로의 학습도 가능한 로봇이 바로 이 알로아 프로젝트의 로봇입니다. 다른 로봇과의 차이는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인공지능 모방 학습에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이 컴퓨터를 학습시키면 이 컴퓨터가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동작을 50번 정도 학습을 시키면 거의 85%에서 90% 가까이 그 동작을 완수해낸다고 합니다. 면도를 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이 로봇이 면도도 해준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청소와 요리하기 힘드시죠? 이 로봇이 그대로 청소와 이 요리를 구현해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고 식기세척기의 그릇들을 빼서 이렇게 놓습니다. 또 심지어는 냉장고에 케첩을 꺼내어서 뚜껑을 열고 케첩을 원하는 음식에 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고양이와 놀아주고 문을 열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하고 심지어는 세제와 섬유유연제의 이 뚜껑을 열어서 이 세탁하는 데 넣고 이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를 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불 뽑아 베개의 커버를 씌우고 후드티 옷을 옷걸이에 걸고 지퍼를 잠글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아직은 좀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로봇이 완성된다라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동에 대한 것을 해방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개발했던 사람은요, 단 세 사람에 의해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와 두 명의 제자들이 이 너무나 탁월한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개발 비용이 불과 3만 2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4,200만 원만 있으면 이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로봇을 못 만들 거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선입견조차 완전하게 깨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무료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였다라는 것이죠. 만드는 방법과 재료와 재료를 어디에서 구매해야 되는지 인터넷에 그 재료의 가격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너무나 대범한 일을 구글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100% 모든 부품을 다 기존의 부품을 사용할 수 없죠. 하지만 3D 프린터를 통해서 누구라도 이 우리 주변에 있는 3D 프린터에 이 내용들을 그대로 삽입하면 똑같은 모양의 중요한 부품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산업들이 학습한 이 데이터를 중앙 저장 장치에 저장하게 되면 한 로봇이 하나의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로봇이 했던 모든 학습이 다른 모든 로봇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학습을 하지 않고도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로봇 관련 데모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미래의 AI와 로보틱스가 세상을 집어삼키게 되면서 이것을 자동화시키고 사용화된다면 업계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요, 테슬라에서 휴머로이드, 인간형 로봇을 2세대, 옵티머스 2세대를 개발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남자 성인의 모양 그대로 너무나 유려하고 화려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이 외관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로봇과 이 로봇을 병행해서 만든다라면 정말 인간과 비슷한 로봇이 인간의 모든 필요와 노동을 도와주는 날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불과 2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이 대량 생산되게 되면 모든 부품들이 싸지게 되죠. 그러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CF가 있었죠. 어머니 댁에 뭘 놔드려야 되죠? 예, 보일러 놔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머니 댁에 뭘 둘 수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대 놔드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의 개발자들은 인간이 육체 노동을 끝내고 모든 인간들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면서 인간은 뭘 하면 되는 것이죠? 삶에 가치 있는 목적과 또 삶에 가치 있는 의미들을 되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이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성능과 개발 인원, 제품 비용, 부품 공개, 오픈소스, 앞으로 머지않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영어로 하면 doing이라고 하죠. 이 doing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이죠. 가까운 미래의 로봇과 AI의 개발과 발전이 인간의 노동 영역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라면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찬양대의 찬양도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파발로티와 같은 성량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봉헌성을 하고 또 각 테너, 소프라노 파트별로 한 명씩 그 로봇이 있다라면 우리가 좀 성가대가 약하기 때문에 찬양대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찬양대조차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령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에도 실수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완벽한 딕션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설교하는 로봇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것이 머지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설교와 찬양,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들을 정말 로봇이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육체의 노동과 행동들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로봇이 등장하면,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이 할 doing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어로 doing과 be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oing은 무엇을 하는 것,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being은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최첨단의 시대가 되고 인간의 모든 노동 행위가 사라지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doing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가치 있는 일에 삶을 선택하며 투자하는 그 시간들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human do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to-do list라고 하죠. 해야 할 일들을 가리킵니다. 해야 할 리스트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수없이 많은 리스트들이 존재합니다. 바쁜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고 가정주부, 또 직장인들, 학생들 너무나 많은 스케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활동 중독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휴먼 두잉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휴먼 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사야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6장 1절 말씀에서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소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때가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하루아침에 교만하여져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별궁에서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자 하는 이사야의 마음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도 범죄하여 무너지게 되는데 나 같은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 성전에 있을 때에 그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2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가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 또 다른 표현으로 스랍들이 여호와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스랍들은 히브리어 세라핌으로 불타는 것들을 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보았던 이 스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통해서 이사야는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랍들에게는요 모두 여섯 개의 날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천사들이 모두 다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았던 이 스랍들의 날개는 각 한 스랍당 여섯 개의 날개를 지니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특이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랍들이 가지고 있는 여섯 개의 날개는 바로 총 한 쌍으로서 세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얼굴을 가리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것은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쳐다볼 수 없었던 것이죠. 예, 얼굴은요, 우리나라의 그 말의 어원에 의하면 얼꼴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꼴은 바로 모양을 가리키죠. 영혼의 모양이 바로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라는 것이죠. 두 번째, 스랍들은 두 날개로 각기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보통 뭘 하죠? 도둑이 있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남의 집에 담을 어떻게 합니까? 발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발의 역할입니다. 발은 우리가 행하고 있던 모든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발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들은 두 날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날았다라고 이 동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쓰는 방법은 첫 번째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머무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사람의 바른 삶의 자세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는 깨닫게 되었고, 그가 평생의 왕같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부인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영을 느끼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로봇이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기능적으로 할 수 있을지라도 찬양을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행위를 잘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하죠.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죠.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스랍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삶의 중심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됨과 행위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위를 가린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존재됨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행위를 가리지도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면 우리의 존재는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들은 잘 바뀌십니까? 안 바뀌십니까? 나이 들고 바뀌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도 나를 못 바꾼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뻔뻔하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존재됨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 가능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출발한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데 잠에 그 꿈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꿈에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이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안에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과 잇대어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였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신약의 사닥다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사닥다리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또 다른 표현으로 개역 개정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성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세속적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됨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는요, 여러분,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 일꾼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각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닥다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뚜렷한 경계 없이 상통하는 우리가 갑자기 인간이었다가 신적인 존재로 바뀌거나 우리가 인간이지만 아바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품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당신의 성품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것, 인내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증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워즈 스탠리라는 신학자가 교회의 으뜸되는 책무는 교회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복음의 성품화가 바로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는 조직적인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 이전에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 바로 하워즈 스탠리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닥다리는요 모두 8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우리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이 기초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성은 정립되지 않는다.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이게 통장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정립돼가지고 이것이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 오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영성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초에 이 베드로의 사닥다리 첫 번째가 바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실을 위해 가장 먼저 덕을 필요로 한다. 덕은 아랫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신앙이 건조하거나 신앙이 재미가 없거나 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덕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실천을 가리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헌신하여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실제로 실천함을 통해서 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그냥 대면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것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바로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덕은 열정만으로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데 적절한 계명을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교회에 한 교회에 정말 어려운 봉사들을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함께 섬기던 한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가족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해야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doing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아래 머무른다라는 그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여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영어 단어로요, 이 절제라는 것은요, 근데 셀프 컨트롤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God 컨트롤이라고 불립니다. 절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절제가 잘 안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내가 거부하는 것이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과 나의 의가 살아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고통을 수반한 이 고통이 함께 전제되어 있는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선한 일로 인해서 오래 참는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 여섯 번째가 경건이죠. 경건은 거룩한 양 드러내는 기획된 형식이 아니라 바로 훈련의 결과로 틀 잡힌 삶의 형식 속에 채워진 것을 모든 내실을 가리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바로 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뭘로 아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모든 이 베드로의 사닥다리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덟 가지의 이 베드로의 이 사닥다리를 이 성품들을 더하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하나를 덧붙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믿음에 인내를 덧붙이고 믿음에 덕을 덧붙이는 게 이게 사닥다리일까요? 그렇지 않군요. 이 더하라라는 이 단어는 코러스라는 합창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성품이 함께 합창을 이루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섰던 스랍들과 같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무르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는 doing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과연 바뀌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감동을 받으시고 변화된 존재로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